열왕기상 우리 2장 말씀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시간, 다윗의 유언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유언을 이리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그 길로 살아가기를 그리 요청합니다. 사실 오늘 다윗의 이 2절부터 4절의 유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수아 1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리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처음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었을 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이 유언과 많이 유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제 모든 역사가 지나간 후에 이제 태평의 그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의 때에 넘어가고 있는 그 역사의 그 순간에 이 두 가지의 전언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장면과 부탁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그 권면대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 동행함으로 인하여 삶의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됨을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첫 번째 순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라 여기고 믿음의 다음 후대들,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말씀의 비교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더 크게 확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들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흐른 뒤에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말씀이나 동일한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4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후대들이 이 조건을 잘 지켜 행하였었을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믿음의 후대들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여 솔로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유산들이 믿음의 후대들과 후배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말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과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들, 믿음의 방식들, 삶의 축복의 그 방식들에 대하여서 잘 전하고 또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와 또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좋은 믿음의 유산들, 신앙의 유산들, 또 믿음의 가치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의 가정을 향한 믿음의 후대들을 향한 유언으로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첫 부분이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다윗이 미처 그의 삶 가운데에 이루지 못한 일들, 특별히 다윗 인생 가운데에 있었던 그의 주변의 인물들에 대하여 미처 못하였던 처우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다윗의 유언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5절부터 6절 다윗의 오랜 신복 요압에 대한 그 처분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압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러한 전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는 분명히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아브넬과 아마사를 암살한 죄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과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요압의 그러한 불필요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적군으로 만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다윗은 분명히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도니아의 왕의 찬탈 시도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압은 분명히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한 사람이자 훌륭한 장수였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을 향해 유일하게 직언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고 끝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으며 거칠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자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 말씀을 통하여 몇 번이나 말씀 그렇게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용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 요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려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대로 행하여 그를 처벌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 있게란 술수, 어떤 권모를 사용하란 말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한 명분을 갖고 그에 대해 처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유언 중에 우리 8절 9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나온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압살롬의 난에 다윗이 도망하는 때에 다윗 앞으로 나와 심히 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를 직결로 처분하지 못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통탄의 말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그 자리 가운데에서 처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나니 평정되고 난 후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이 시므이 베냐민 사람 천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그 환궁 앞에 엎드렸던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행한 일들에 대해 그리 말합니다. 분명히 기회주의적인 대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 온 이스라엘의 그러한 기쁨과 함께 환궁하는 중에 시므이에 대한 처분을 함은 적합하지 않다 하여 그때는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므이의 그 죄에 대하여 잊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이 시므이에 대한 처분도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시므이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으므로 그의 합당한 처분을 내릴 수는 없겠으나 그의 악한 말과 행동에 대해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합당한 처우를 올바른 명분과 함께 내릴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에 요압과 시므이가 등장하고 있음은 그만큼 두 사람에 대해 다윗이 계속 기억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악행에 대하여서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행한 일로에 대한 보응 언젠가 뒤따라 오게 되어짐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바 있습니다. 주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축복과 징계의 그것은 그 인생 가운데의 행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어찌 갚음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단,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보응으로 받을 수 있을런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압이나 시므이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회개하는 것을 분명히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경우 이제 다윗이 환궁할 때 그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값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윗이 이때까지 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므이 그때의 그날에 자신의 행함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회개 이루지 못하였으리라 그리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중히 여기지 않는 일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를 중히 여겨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나 그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중히 여겨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일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 뒷전인데 어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 가장 중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한 죄들에 대해서 분명 주께서 물어보시는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중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요압과 시므이와 같이 다윗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만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도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길르앗의 바르실레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과 그들의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심성의껏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에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은혜 갚으리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한사코 거절했던 사람 그가 바르실레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겸손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부자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다윗은 그 바르실레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한 죽을 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 노인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실제적으로 솔로몬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왕궁에서 음식물을 공급받는 것이란 의미의 해석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이었느냐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 베푼 이에 대해 잊지 않고 있었고 대를 지나서까지도 그 은혜 갚기를 솔로몬에게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한 대로 복음 받습니다. 주께 행한 대로 그 은혜와 축복, 형통함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유언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말씀들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너의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며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세상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먼저 중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은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것을 내가 중히 되돌려 드리는 그 삶의 모습들을 주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 은혜들에 대하여 분명히 삶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과 후손들에게 분명히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보응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돌이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중히 여긴 자에 대한 보응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되갚아 주시리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그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 중에 제일 먼저 솔로몬을 향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 말합니다. 주만을 섬기어 살아가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를 형통케 하여 주실지라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삶 가운데 체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의 믿음의 후대인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하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후대들에게 잘 전하여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찌 잘 전하여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 퇴갚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요압과 시므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한 죄들이 있는 자들, 회개치 않은 죄들이 있는 자들에 대한 처분을 맡기고 있기도 하고, 바르실레처럼 자신에게 은혜 준 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서 은혜와 선대 내려줄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들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 주님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삶을 기쁘게 바라보시고 그 삶의 노력들과 애씀에 대하여 갚아주실 나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제단 기억하고 주의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간구하며 아뢰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 덧입는 각 교우들과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도 축복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함으로 보호하셔서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노년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상함과 다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 바라여 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